그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너무 강하게 박혀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고향이 전주거든요. 네. 전주 아세요? 네. 좋은 도시입니다. 네. 전주에 저희 그길 앞에 천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 거죠. 전주 천에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마치 물고기, 거기 전주천에 있는 물고기처럼 생각하고, 그 전주천에서 평생 살다가 썩어 죽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한 선생님의 충고였겠죠. 그런데 이 말은 저에게 당시 학생이었던 저의 세계관에는 만약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내가 이렇게 현재 공부를 잘하지 않는데 과연 나중에 평범하게 남들처럼 좀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압박을 스스로 느끼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당시에는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뛰어난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적도 있는데요. 저는 학부 때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TV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뉴스들을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관점으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요즘은 유튜브 내에서 인터뷰나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브이로그의 형식으로 그들의 삶을 나눌 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런 타당성을 내가 받게 되면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소개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어떤 사회에서 특히 돈의 쓰임새를 보면 내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이 시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태우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뭐 서칭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서 점점 내 마음을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주도권을 내가 소비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도 모르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불편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소비했던 대상이 언젠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꼭 나쁜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면 셰프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트레이너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유튜브가 나오고 특별히 여러분도 뭐 저도 보지만 뭐 유튜브의 쇼츠나 뭐 인스타의 릴스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의 뇌가 영향을 받게 되고 변형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논문이나 이런 결과가 나와 있죠. 이 뇌를 들여다보면 각 부분이 있는데 그 앞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충동적인 것, 오래 참고 집중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SNS를 적당히 하세요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고 그것은 소비의 형태로 우리를 알 수가 있고 결과가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지 않든 그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그것을 반복되게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하나의 관점, 세계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들어지는 동시에, 우리가 창조되는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통제하고 반대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명령의 통치를 받는 것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 뒤에 31절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죄가 들어오게 되죠.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안전한 통치가 거슬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내가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틀린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막두살된 저기 유혜리처럼 그 아이가 가위를 가지고 자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결론은, 그 마지막은 마치 출애굽 전에 여러분과 저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는 행동은 계속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하지만 마치 제가 금방 읽었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TV에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그것들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때때로 종교마다 신이 비슷하고 우리는 관대한데 기독교 너희는 자꾸 편협적이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파란색 셀로판지로 우리의 안경에 이렇게 파란색을 붙이게 되면 내가 보이는 세상은 다 파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을 붙이면 그 색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 책이 너무나도 감명이 깊어서 그 저자의 책을 막 읽다가 그 관점으로, 그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처음에는 뭔가 나이스하고 새롭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실상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러한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더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가치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스며든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왜 변하지 않는 나를 원망하며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지? 라고 물으면서 그 뒤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 그 배경에는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많은 철학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님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을 헛된 속임수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엘이도, 제 아들 유엘이도 누군가 유튜브를 틀어주면 다른 것을 갑자기 팽개치고 불나방처럼 막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이 오늘 그 철학의 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진 수학적인 능력으로 대학생 형 누나들의 어떤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인간 예수는 절대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었으니까 인간의 학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풀어내면 더 풍성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 여러분 신성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신적인 성품을 의미하죠. 매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에 예수 안에 거하시고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복음이 말하면 예수님을 그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실로 받았다면 너희에게 그 무엇도 더할 것이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도 아마 연애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애할 때 내 방식대로 열심히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혼자 상상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사고 막 준비하죠.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원하지 않고 오히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것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준비하면서 본인은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한 것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 속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가 들어온 후에 10계명 제2계명에 나를 위하여 우상, 새긴 우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엄연히 우상인 거죠. 그래서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피크닉이나 놀러 가면 막 코끼리 코로 이렇게 도는 거죠. 한 50바퀴를 돌고 똑바로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마지막 서 있는 지점은 하나님이 목표했던 지점과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여러분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할례이죠. 여러분 할례는 오늘 교회 처음이시거나 이 할례라는 용어 자체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남성의 고대 시대의 성기의 끝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런던에 공원에 가면 백조들을 여기에 보면 다리에 띠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걸 한번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이드파크나 여기 위에 있는 리젠트파크에 보면 백조들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띠가 있죠. 나라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할례가 얼마나 그 시대에 큰 처음에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함, 구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순간 또 하나의 그들의 스펙이 되는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금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그러면 어떻게 잘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주인, 통치자로 받겠다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당신이 머리이십니다. 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은 낮게 여기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 자체를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재물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우리 자신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내가 아는 틀에서 교리적인 거나 열심히 막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막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13절과 14절에 있죠. 우선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할례 받은 줄 알았지만 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구별되지 않는 무할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우리가 수요예배 때 보고 있는 그 에스겔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너희의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할례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무할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별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 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가운데 스펙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를 다닌 것처럼 건강해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별됨.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 주인됨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의자에서 철저하게 내려와야 예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매 순간 내가 주인되는 삶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전에 쌓아왔던 지식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기는 논리, 성공하다 보면 맛보았던 그 원리들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로 성공해봤으면, 내가 열심히 지식적으로 파고들면 남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면 안에 있는 갈증을 계속 유발하고 반대로는 무엇인가 교만해져서 진짜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지를 깊이 알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충분히, 주님이 통치자인 것을 내가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기대와 내 삶이 불안하고 걱정한 것이 많아지면 내 좁고 좁은 안경을 꽃갈콘으로 여러분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능에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꽃갈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앞에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작은 구멍에 있는 것이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목표했던 색깔이 원래 노란색이면 다른 것이 또 노란색이면 그것이 목표인 줄 알고 막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좁고 좁은 그 시야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목표물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내 관점,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렇게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방식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 어땠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통치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더 앞서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버린 것들, 실패한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치 방식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시지만 종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14절에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심판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심판,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세상을 통치하기는커녕 세상 앞에 결국 무릎 꿇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빼앗겼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로 여러분 끝나지 않죠.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아등바등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우고 만든 것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부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소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장래에 살아남으려면 너 이것은 꼭 해야 돼.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앞서가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 뒤처지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이제는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정직하게 저도 그렇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죠. 그럼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 자체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철학 이 세상의 학문 다 내팽개치고 저처럼 신학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 관점으로 풍성히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 태도를 놓지 않는 것, 견제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예수 앞에 그를 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태도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미 다 설정하고 주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유혜리가 이렇게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이렇게 세게 눌러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미 눌려가지고 깨져 있어요. 나사도 마찬가지죠.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알지만 확실하게 아니까 한번 표현을 쓰겠습니다. 야마가 도는 거죠. 이게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돌려도 여러분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버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마치 우리가 때로는 사울이 하나님 알았던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고백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전쟁이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학문 철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지만 교회에 있어서도 이건 무분별하게 어떠한 세상의 문화 되게 팬시하고 너무나도 멋진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삶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그게 무엇인지를 느낄 수,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사용하죠. 여러분, 도시락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의 산 예루살렘의 주님이 오셨나요? 그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말구유에 목자들, 동방박사들, 소외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과 어깨동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을 해보니 성공하더라,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또 듣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아, 내 팀도 그렇게 부흥되겠지, 내 삶도 넘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길을 안다고 여러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약하고 병든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의 것들을 쏟으면서 도와야겠지.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돕다가 교만해지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태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겸손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분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가운데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재료들, 뭐 때로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어 보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재료를 사용하셔서 먼저는 저 자신을 부끄럽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저 별과 같이 멀리 있는 곳, 그곳에서 퍼즐을 찾아서 지금 현재의 그 꼬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맞추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는 그분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가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작은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걸 보면서 마치 내 마음 가운데에 저절로 경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압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점여오는 메시지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나 같은 그 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싸움 저도 많이 하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내 것을 포기하고 져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아내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나만 왜 져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저 그 싸우는 상황이 싫어서 회피하거나 나중에 속이 곪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성전 그 앞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개인이라는 것을 지금 그 베드로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본받을 만한 인물을 지금도 분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또 어떠한 분들은 기도를 하면 내가 괜히 집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뭔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일부러 안 구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속으로는 막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구하면 여러분 무엇을 주실 것 같으신가요? 네, 우리에게 감사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셔도 안 주셔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세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가주시지 않는다는 그 삶은 또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텐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다 쏟아놓으면서 내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효율성을 생각하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효율성으로는 최악인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협력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인데요. 여러분 가운데에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만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 우리의 삶에 수많이 꼬인 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